김태종 목사님 다스리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헤브론 수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교회 뒤편 동산에서 이렇게 화초를 심고 화단을 가꾸느라 수고하신 또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참 그런 죄송함과 아울러 또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은 그런 가꾸는 만큼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방치되었던 곳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의 군생활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의 본부 뒤에 산비탈에다가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정원 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틈틈이 그곳을 이렇게 그 꽃밭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겨놓은 꽃과 나무 말고 저희 정원에 심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풀들이 막 자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나이가 스물이 넘어서야 비로소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이 잡초란 녀석은 우리가 정성 들여 심어놓은 꽃과 나무보다도 더 빨리 자랍니다. 거기에다가 산비탈이다 보니까 산 위에서부터 막 끈적거리는 덩굴 식물이라 가시덩굴이 막 내려와서는 꽃과 나무를 막 휘감아버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마당에 화초를 키우듯이 매일 물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은 손에 장갑을 끼고 풀도 오르면 안 되니까요. 그 낫을 들고서는 이 잡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막 산비탈에서 끈적거리는 이 덩굴이랑 가시떡이 오기 때문에 막 끊임없이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과 같은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비가 내려서 한 주 이상을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가지고 정원에 들어가 보니까 정원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직 이상한 잡초만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우리가 심겨놓은 꽃과 나무보다도 더 굵고 높이 자란 잡초들, 잡초라고 말할 수 없는 잡목들이 여기저기 이곳저곳 빽빽하게 나와 있어서 이거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과 같은 이제 오전 일과가 끝나는 그런 날을 잡아서 보통 때는 한두 명이 관리가 됐는데 한 7, 8명의 부대원들 함께 해가지고 예,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 삽을 가지고 잡초의 뿌리채 파내고 빽빽하게 된 잡초들을 열심히 제거하였습니다. 덩굴 줄기가 얼마나 꽃에 심하게 달라붙었는지 이걸 달라붙어 뛸 때마다 잎과 꽃이 막 떨어지고 줄기까지 벗겨져요. 결국에는 죽더라고요. 그래서 떼다가 나중에는 아예 덩굴 줄기 떼다가 덩굴 줄기랑 꽃에 그냥 꽃으로 뽑아버렸습니다. 식물이 잘할 수 있는 날씨,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풍성하고 따스하고 다습한 그런 날씨에는 가만히 놔둬도 화초가 잘 자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덩굴 식물 또 이 가시덤으로 비롯한 수많은 잡초들은 우리가 공들여 심어놓은 그런 것들보다 더 빨리 자랐기에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부지런히 낯을 들고 정원을 관리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심어놓은 것들이 완전히 잡목들로 파묻어버린다면은 그때는 삽으로 뽑고 낫으로 잘라내도 뭐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들풀로 뒤덮인 곳은 어떻게 됩니까? 불을 질러서 다 태워서 잿더미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화전민들이 산에 불을 지펴서 들불과 잡목을 태운 뒤 그 재를 비료로 삼아서 농사짓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비, 은혜의 비 그런 것을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의 강수를 진정으로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잡초들, 가시떨기, 엉겅퀴, 마귀가 뿌려놓은 무수한 잡초들이 그 안에서도 빠르게 자라납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우리는 말씀의 검, 말씀의 낫을 들고 부지런히 악한 것들을 베고 뽑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 악은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토록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던 유다 백성들, 멸망길로 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뭐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되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기경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초제와 같은 질병, 전염병을 사용하시고 낙과 같은 칼로 징계하시다가 결국 이것으로도 안 되면은 불로 다 사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가운데 가장 힘든 농사 무엇이죠? 네, 뭐 자식 농사.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식 농사가 힘들다는 걸 느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잖아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도 쩔쩔 매시는 농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농사요? 예, 우리 사람 농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정말 원하시는 만큼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저는 그와 더불어서 힘든 농사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농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일구는 것, 이 마음밭 농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로 섰지만은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실패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은 믿지만은 제 마음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절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다가 회개하고 회복했다는 또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그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17장은 사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도 미가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이 미가의 제사장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그때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신당도 세우고 신상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끝구절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까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누구 소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말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에 당시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없었네요. 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왕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서는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들, 성경 기록에는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무찔렀습니다. 기적이죠, 이건 진짜. 그렇게 모두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들 민족의 구원자다.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단호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제가 신대원 입시를 볼 적에 그때 주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 중에 성경 요절을 적는 문제가 있는데 신대원에서 요 구절을 이게 줘요. 149절. 이 149절 중에서 이제 암송 문제 나오면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어야 되거든요. 그 149절. 그래서 구약 79절, 신약 79절이 주어지는데 사사기에서는 딱 한 구절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구절이었게요? 예, 우리가 읽은 말씀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를 관통하는 중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이 문제를 기드온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말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이와 같은 대답을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백성들에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좀 아는구나. 그래, 그래, 내가 너의 왕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드온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예. 미디안 사람들이랑 싸웠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동방의 유목민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포함한. 그 당시 동방의 유목민들은 패션이 어땠냐면은 남자들은 귀걸이 달고요. 여자들은 코걸이 달았습니다. 좀 우리랑은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어땠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귀에 달았던 금 귀걸이를 많이 노략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겼으니까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다 나에게 다오. 예. 자, 그렇잖아도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즐거이 그것을 기드온에게 주었겠습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드온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모아가지고 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성급인 오브라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예. 기드온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 나서 바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백성들에게 탈취물을 요구해서 그것을 거두어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죠? 왕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였던 그런 상징적인 옷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했냐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예. 여러분, 에봇이 뭐죠? 에봇? 예,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보통은 이게 세마포 에봇을 입어요. 근데 대제사장만큼은 거기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은 이 판결 흉패를 딱 붙여가지고 이 안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입던 성의가 에봇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는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던 실로에다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과는 무관한 자기 성읍에 그것을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간음행위, 곧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후에 기드온은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해서 금을 모아가지고는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있는 곳에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향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리게 만든 것입니다. 에봇을 만들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특별한 권위, 제사장과 같은 영적 지위를 스스로가 얻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겠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와,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 그럼 70명을 낳으면 아내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될까요? 한 7명만 두어도 한 부인당 몇 명씩 애들을 낳아야 됩니까? 10명, 10명. 그러면은 부인이 많다 보면은 그렇게 한 명에게 10명씩 낳도록 몰아주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인은 한두 명도 낳았을 테고, 그렇죠? 결국 70명의 아들을 두기까지 아내의 수는 수십 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둘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둘 수 있습니까? 왕입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둡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왕은 부인이 많아. 이게 상식같이 했는데 기드온은 나는 왕이 아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다라고 외쳤지만 그의 생활은 왕과 흡사합니다. 수십 명의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들을 두었을 정도로 그냥 되지 않죠. 경제적으로나 부인을 줄 만큼 사회적인 지위적으로나 권세에 있어서는 적어도 왕과 같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절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였더라. 예, 아내까지 부족해서 첩도 두었는데 그 첩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예, 이 다음 장인 사사기 9장을 장식할 인물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뭐죠? 네, 맞습니다. 아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라함은 많은 백성, 그러니까 많은 백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 이 아부가 이 아버지인데 여기 끝에 모음을 이로 바꾸면은 이게 소유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비라고 하면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멜렉은 군주, 왕을 뜻합니다. 곧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한 그 기드온, 그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입니다.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기드온은 최고의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드온의 삶은 그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은 영적인 지도자를 높이고자 제사장도 아니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왕처럼 많은 부인을 두어 마치 왕가처럼 큰 집안을 일구고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열매마저 맺게 됩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삶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고 백성들이 그런 기드온을 왕처럼 바라보았으면은 기드온이 말로는 나는 왕이다라고 했지만은 왕이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적어도 아들 아비멜렉의 눈에는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일어나 스스로 왕이 되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반역죄지 않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형제들부터 죽입니다. 왜? 본초 소생들의 자기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은 자기를 왕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70명을 한자리에서 죽이는데 요담 한 사람만 도망쳐 살아남고 다 죽입니다. 그 이후 아비멜렉의 일생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멸망시키고 죽이다가 결국 한 여자가 던진 맷돌 윗장에 맞아 두개골이 깨어져 죽임을 당합니다. 스스로 왕이라 높았던 그 교만한 자의 머리를 용사도 아닌 그냥 여자의 주방도구에 맞아 그 교만한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저는 2019년 4월부터 오늘까지 세워봤습니다. 총 9회에 걸쳐서 기드온이 나온 본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숨어 지내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셔가지고 큰 용사로 세우셔서 결국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자신의 최고의 영예의 순간에 하나님은 높임으로 찬란하게 빛났던 기드온. 그러나 그 이후 기드온의 마지막 열매는 아비멜렉이라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가시나무가 그의 마지막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 대한 본문의 설교는 이제 오늘로서 마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 곧 뭡니까? 나는 왕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그것을 느낍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선포했던 기드온 역시도 말은 했지만은 그런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더욱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암울한 시대가 돼서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이 시대를 제대로 구현한 오직 자기 소견대로만 행했던 삼손이 예,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큰 혼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상마저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한 여인이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먼저 떠났던 그들의 영적 회복을 일으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영적인 새로운 배경을 세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회복되어진 영적인 토양 위에 드디어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왕은 어떠한 왕?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임을 다윗을 들어서 밝히십니다. 사울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를 엎으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다윗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윗도 오늘 또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또 인간인지라 자기 소견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 취해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소견대로 자신이 얼마나 왕으로 성공했는가 군사 수도 이렇게 조사하게 하고 그런 잘못도 저지르지만은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왕계심을 끝까지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계를 통하여 진정한 왕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시자 진정한 사사이시며 완벽한 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왕의 왕,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적에 아니 제 마음대로 뭐 좀 말 좀 뭐 아무거나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기록되었다고 나귀 새끼를 선택을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미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완전히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여 나감으로써 마음도 뜻도 말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자만이 그 왕권이 풀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수 있는 자가 우리는 세상의 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왕이지. 왕게임 아십니까? 왕게임 하듯이 내 마음대로 시키듯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진정한 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입니다. 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왕 같은 자녀이십니다. 왕 같은 자녀이십니다. 왕 같은 자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만이 진정한 왕적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왕이다.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더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로 이제 기도원의 본문을 마치면서 기도원의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전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인 만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왕 설교하는 걸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자는 분들 없이 딱 이렇게 말씀이 탁탁탁 설교를 하고 싶어요. 설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후의 삶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잘해도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 말씀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행히도 저는 아직까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설교와 삶과의 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말씀과 삶의 통합은 정말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훌륭했던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좋지 않은 소식으로 그 명성에 흠이 가고 또 교회에 혼란을 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분임을 알거든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는지를 알기에 야, 그럼 또 넘어가는구나,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전쟁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님 숨 거두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세상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의 이 마음밭은 전쟁터입니다. 치열하게 치열하게 우리를 불순종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오늘의 설교를 마칠 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나왔는데 우리는 진정한 왕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 나를, 내 마음을, 내 자녀를, 나의 손주들을 주님 평생까지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매 시간시간마다 다스리소서, 진정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것이 발전하여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생각도 많은 것들이 늘어나 정말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마음의 욕망을 그렇게 기드온이 금의 못을 만들었듯이 우리 자신을 속이며 그런 불의한 이익을 취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왕이 되어 떠드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을 보내셨던 것처럼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보아스와 루세 그 놀라운 신이 넘치는 그 말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자손의 다윗을 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의 열매로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